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진행을 맡은 로이스 전도사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우리 모두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집사님의 모습이 아주 평안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즐거우시죠?
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목소리를 주셔서 참 즐겁고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듣는 분들도 무척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수인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지낸 한 주가 감사하더라고요. 이곳에서 나는 이야기는 기회가 있으면 조카들에게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친구들에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난주에 이수인 자매님이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누어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평범하게 지낸 한 주의 감사함에 대해 나누어 주셨네요. 평범하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삶이 정말 감사하지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 무렵은 많은 일들로 바빠져서 마음이 좀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잘 지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하기 위해 먼저 지난주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말씀은 신명기 31장 23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은혜 집사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이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모세가 죽고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은 후 한 주 동안 어떤 것을 적용해 봤는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인 자매님께서 해 주실까요?
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면들이 준비되었던 것 같으셨나요?
우선 항상 모세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모세가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잖아요. 모세를 보면서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시키는 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궁과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된 후에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지난주에 나눴던 여호수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대표로 뽑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부하이기도 했지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의 명령에 따라 직접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갔어요.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택하셨어요.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셨죠.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여호수아 네가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굳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가 추수할 때였는데 요단강 물이 가득 차서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게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강의 물이 완전히 말라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이한 것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어떻게 전퇴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백성들에게는 크게 소리를 치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여호수아는 5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비뽑기를 통해 그 땅을 열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섬길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 다시 한번 잘 들으셨나요?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은혜 집사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아멘.
네, 이수인 자매님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아멘.
이제는 한 구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 한 절만 보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배경 설명을 드려야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 두 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여리고 성을 살펴보고 오라고 한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정탐꾼들과 누군가가 나는 대화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그 성에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지요.
라합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이네요.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라합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은혜 집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라합은 유다의 후손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라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여리고 성에 두 명의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오시오. 특히 여리고 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 한가운데 있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될 곳이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로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왕은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 넣은 뒤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미 그들은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도 말해줬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약속을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나의 도움을 기억해서 나의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약속의 증거도 보여주세요.
라합은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은 뒤 정탐꾼들이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후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밧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고 모든 가족들과 집안에 머물렀어요. 그 붉은 밧줄은 바로 라합의 가정을 지키는 보호의 표시였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고 출신 성분도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어요.
이후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 아들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보아스에게서 장차 예수님이 태어날 거룩한 혈통이 이어졌어요.
라합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라합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두 분은 라합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다행히 라합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보통 라합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라합이 했던 행동에만 관심을 갖는데 이은혜 집사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발견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아유, 칭찬을 들으니 쑥스럽네요.
예,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라합에게 주신 것과 같은 좋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합의 경우를 보면 우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아요. 라합이 하나님 서문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탈출시켜 주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수인 자매님 더 나누실 것 있으실까요?
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사실 신분도 기생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결국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까지 실렸죠. 비록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귀한 한 생명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라합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여리고 성에 두 명의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오시오. 특히 여리고 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오.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 있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될 곳이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로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왕은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 넣은 뒤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미 그들은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도 말해줬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약속을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나의 도움을 기억해서 나의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약속의 증거도 보여주세요.
라합은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은 뒤 정탐꾼들이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후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밧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고 모든 가족들과 집 안에 머물렀어요. 그 붉은 밧줄은 바로 라합의 가정을 지키는 보호의 표시였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고 출신 성분도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어요.
이후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 아들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보아스에게서 장차 예수님이 태어날 거룩한 혈통이 이어졌어요.
라합 이야기 다시 한번 잘 들으셨죠?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재미있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말씀을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지수자매님, 사무엘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살 때요,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고 또한 지침이 있잖아요.
네.
그 뭐 계명, 지침,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지수자매님은?
네, 저는 이제 거창한 건 아니지만
소소한 거.
네,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지 말자. 네,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빌려주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네, 또 빚지고 사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서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되게 말씀적이에요. 사무엘 형제님은요?
네, 저는 10계명에서 제 2계명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1계명이 왜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 같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계명이 2계명이라 생각하는 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항상 그 계명에 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게 옳은 말인 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미지화시켜서 내가 보이는 손으로 만든 우상도 있지만 이미지 생각으로 그렇게 그리는 만드는 우상이 있거든요.
네,
네 너무 지침이 너무 두 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님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지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초선 형제 자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승리와 새 생명 주신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많이 일어나며 위험과 위기가 계속 연속되는 시대입니다. 한시 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가득하게 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멘.
평강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북조선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과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북조선 신자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신방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 사무엘 형제님, 지수자매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군요.
네.
다시 한번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지 않고 다 예수님께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제대로 교육받지도 않은 자격 없는 종교인처럼 보였겠는데요.
그렇네요. 어디서 교육을 받지도 않고 갈릴리 지역의 작은 동네에 살던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자존심이 엄청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율법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흐름을 보면 진짜 율법사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험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물었냐면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을 하시는 거죠. 37절에서 40절 말씀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시며 결론까지 매주세요. 이 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기 위해 모든 율법이 그렇게 세세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한 그 뜻한 내용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저 율법을 문자적으로 배워서 이건 이렇게 하라 했다. 또 저건 저렇게 하라 했다라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율법에 있으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도대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쉬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그런 본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이런저런 제한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율법을 기준 삼아서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했는데 원래 안식의 의미도 모른 채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콕 씹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들을 왜 본질을 그렇게 왜곡하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오류가 되도록 만드느냐면서 그런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와, 놀랍네요.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게 이처럼 명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 도대체 왜 만들어진 것인지를 예수님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거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율법 자체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 있지 율법의 그 본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주셔서 율법이 완성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네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지수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북조선 신자들도 이 두 가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 아멘이라고 답을 하셨죠. 아멘이 뭐예요? 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아니요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질문을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아픈 질문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마다 대답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에서 착한 일을 행하고 희생도 하고 복음도 전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니네 집 마당 쓸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용돈 좀 줄게, 이런 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 건 사랑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 거네요.
그렇다면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의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그리스말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해요. 이 말은 내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리스말로 푸시케라고 해서 영혼을 다해서라는 거예요. 요즘에 남조선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는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몽땅 갈아 넣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네요.
맞아요. 뜻을 다하여는 굳은 의지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냥 어느 정도까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목숨을 다할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거기에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얼마만큼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참 부끄럽다 싶을 만큼 부족함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예, 지수자매님 솔직한 고백에 고마워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더 노력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겠네요.
아멘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율법 중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며 살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빡빡하고 나 한 명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저의 상황에서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사무엘 형제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겠는데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렵고 망설여져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이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잊고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웃을 잘 돌아보고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이웃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 같아요. 나에게 손해가 될 일이라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게 되고요.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나만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서 정말 부끄럽네요.
네, 저도 그래요. 내가 실수하면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하면서 관대하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웃이 조금만 실수해도 눈을 흘기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앞으로는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두 분의 진솔한 고백 고마워요. 나를 사랑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오늘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콕 집어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스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네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봐라, 나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대신해서 내가 채찍에 맞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시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야말로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본보기 모습이었던 거네요.
그렇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최고의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 나를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니까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신자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저의 이웃사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랑인 것 같아 몹시 부끄럽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귀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부족해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맞아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렇지 지수, 내가 하는 사랑이 그렇지 뭐. 그걸 사랑이라고 잘난 척하고 있냐? 넌 도대체 언제 인간이 되려고 그러니? 이렇게 나를 조롱하시지 않는 분이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옆에 계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조금만 더 사랑해봐라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셔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걷다가 넘어지면 그 모습을 본 부모는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잘한다, 또 일어나서 걸어봐 라고 하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격려하자 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또다시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하는 우리 북조선 모든 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이웃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사랑이 부족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저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아멘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죠.
아멘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마음을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내 눈에 담아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구질구질하고 삶이 엉망진창인 것, 정말 부족할 텐데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붙잡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을 밝혀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거랑 다르네. 왜 저렇게 살지 궁금해할 텐데요. 그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사무엘 형제님, 지수 자매님,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 우리를 통하여 저 사람들은 우리랑 사는 것이 다르네. 왜 저렇게 살지? 의문이 들게 하시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며 은혜에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아파서 눈물 흘리는 고통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과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추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신자들 보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좀 손을 얹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주님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한 신앙 고백을 한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섞여